할렐루야. 네, 월요일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오신 3일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며 분열왕국 시대의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자신의 가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조건만 놓고 보면 그의 할아버지 다윗도 또 그의 아버지인 솔로몬도 결코 왕이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가족에게도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양치기 소년이었고 또 솔로몬은 후궁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과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삶을 통하여서 다윗과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르호보암 역시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통의 시기에 찾아왔습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삶의 평안함이 찾아오자 점점 르호보암 마음속에서 교만함이 시작되었습니다. 아, 이제 하나님 없이도 되겠구나. 이제 내 힘으로 내 나라를 건설하고 또 번영시킬 수 있겠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교만함이 날로날로 더해갔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고 여기며 하나님을 나라의 중심에서 자신의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 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아잡으라고 하는데요.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거절을 의미합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고 순종해야 할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선택과 결정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중심에서 밀어내는 교만함을 드러냈습니다. 문제는 그 교만함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모습을 보고 살아가는 백성들 역시 그의 삶을 똑같이 따라하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겉으로는 형통해 보였지만 이미 나라의 영적 기반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쌓은 성공은 결국 하나님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형통은 더 이상 복이 아니라 자신을 무너뜨리는 시험이 되었고 결국 저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립니다. 눈물로 부르짖고요. 또 어떨 때는 눈물도 나오지 않아, 한마디 말도 나오지 않아 십자가만 또 성경책만 한없이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삶의 안정이 찾아오면 서서히 하나님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아, 이제 내 힘으로 가능하겠구나. 이제 하나님 없이도 이 일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 아자부의 마음이 시작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선택이 되고요. 말씀과 기도는 부담이 됩니다. 신앙은 삶의 중심에서 점점 주변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이스라엘이 말씀을 떠나는 순간 무너졌듯이 우리 역시 말씀 없는 형통, 기도 없는 평안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3일의 성도 여러분, 형통할수록 더 깨어 있어야 하고 평안할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배와 섬김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습관을 다시 세우는 결단이 오늘 아침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르호보암의 교만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서 애굽 왕 시삭이 침략을 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하기 시작하는데요. 본문에 기록되어 있듯이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예루살렘까지 밀고 들어오게 됩니다. 앞선 본문이었던 역대하 11장 5절부터 12절을 보시면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한 준비를 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과 위치마다 성읍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충분한 인력과 자원과 무기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판단으로는 빈틈없는 준비였고요. 또 완벽한 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준비가 남유다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무리 철저한 대비도 하나님 없이 세운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 건강, 인간관계 등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수고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으로 강해 보이는 삶을 붙잡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약한 약함, 이것이 연약하다라고만 할 수 없는 겸손한 약함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함이 되시고 내가 가난할 때 하나님은 부요케 하시는 하늘 아버지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기 때문입니다.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예루살렘마저 점령될 수 있는 위기의 순간 선지자 스마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남유다가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남유다를 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의 선포가 이루어질 때 백성들의 반응이 좀 놀랍습니다.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이 평소에 남유다와 또 왕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을 탓하고 또 상황을 원망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스로 겸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과 방백들은 하나님을 탓하거나 상황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죄를 시인했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태도를 스스로 겸비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겸비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나라고 합니다. 뜻은 자신을 낮추고 복종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곧 자기 생각과 뜻대로 살려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삶의 방향과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겸비라는 단어는요, 역대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이 겸비라는 것이 백성들에게 주어졌을 때 언약 회복을 위한 결정적인 조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그것을 실행하시고자 하는 결정적인 조건이 첫 번째가 겸비라는 거죠. 또한 두 번째로는 심판과 회복 사이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시작되는 전환점입니다. 마치 오늘 남유다의 상황처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가야만 하나님의 긍휼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원리를 역대하 7장 14절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겸비해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나의 교만함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왔다라면 그것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물질과 나의 인간관계와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능력으로 해결함을 가져갈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상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비함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를 낮추자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들의 겸손한 태도를 보시고 즉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조금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성경 전체에서 이 본문에만 사용된 특별한 표현입니다. 직역하면 내가 그들에게 약간의 구원을 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 안에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백성을 완전히 멸망하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심판 중에도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증인들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멸망당한다면 나의 죄와 나의 부족함과 나의 패역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면 아무도 이곳에 있을 분이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다시금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늘 하늘아버지의 조금의 구원, 심판 중에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대기의 이 조금의 구원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조금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예표하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질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담당하셨습니다. 조금이 아닙니다. 완전히 자신의 전부를 다하여 생명을 다함으로써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에게 전부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사랑을 깨닫고 겸비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주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겸손한 고백 위에, 겸손한 회개 위에 하나님은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로호보암의 죄로 인해 예루살렘은 결국 애굽 왕 시삭에게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애굽은 예루살렘 성전과 또 왕궁에 있던 보물들을 모두 약탈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특별히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솔로몬의 금방패였습니다. 이 금방패는 전투용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금방패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왕의 위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물건이었습니다. 왕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호위병들이 이 금방패를 들고 앞서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습들을 백성들이 보고 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왕과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겠구나. 예루살렘은 결코 무너지지 않겠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상황이 어떻죠? 금방패가 모두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남유다를 떠났고 왕의 권위도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은요,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됩니다. 금방패가 사라진 곳에 르호보암이 놋방패를 만듭니다. 언뜻 비슷해 보이는 놋방패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다시금 호위병들에게 가져가게 해서 성전을 들어갈 때, 나올 때 그러한 퍼포먼스를 계속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잃어버린 본질을 회복하기보다는 자신의 체면을 세우는데 급급한 행동을 했습니다. 르호보암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도 겉으로는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그 중심은 텅텅 빈 녹방패의 신앙에 머물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이 없고 말씀은 듣지만 삶의 방향은 바뀌지 않고요. 또 섬김은 있지만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이미 금방패를 잃어버리고 그 자리를 놋방패로 대체하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중심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갈 때 잃어버린 영광은 회복될 것이며 우리의 삶은 주의 임재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기억하며 두 가지를 놓고 우리의 삶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교만을 내려놓고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도합시다. 형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며 겸손히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고 다시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진정한 겸비의 결단이 있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다시 붙들게 하옵소서. 금방패 대신 놋방패로 신앙을 꾸미려 했던 르호보암처럼 외형만 남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또한 그것을 회복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다시 시작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기억하며 또한 각자가 나오신 또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나라.